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어제 나흘간 이어진 일시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연장 협상은 앞서 양측의 일시 휴전 중 하마스가 지난달 억류했던 인질 중 50명, 이스라엘이 자국 내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중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던 맞교환 합의가 모두 이행됨에 따라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마스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 11명이 이날 풀려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이스라엘에 수감됐던 팔레스타인인 33명이 석방됐습니다. 일시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하마스가 석방한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은 총 69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달 납치한 인질이 약 240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연장 협상과 관련해 하마스가 인질을 추가 석방할 경우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중 여성 50명을 석방자 명단에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인질 10명이 석방될 때마다 휴전을 하루씩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시 휴전이 이틀 연장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자신은 지난 며칠간 광범위한 미국의 중재와 외교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연장 협상이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깊이 관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추가적 인도주의 지원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의 최대 공여국으로서의 오랜 활동을 토대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이끌어왔다며 미국은 가자지구로의 인도주의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일시 교전 중지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억류 중인 나머지 인질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그리고 이집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일시 휴전 연장은 일말의 희망과 인류애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지원 경로 추가를 통한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서 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은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일상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과 달리 미한연합훈련은 훈련 일자와 활동 등을 사전에 발표해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자위권 관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한연합훈련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발사와는 달리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호전적 당사국인 미국이 핵무기로 자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이 이미 보유 중이거나 개발 중인 것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북한이 개발, 시험, 제조,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북한도 이를 다시금 반박하는 등 양측 간에 한때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은 북한의 위성 발사 등 일련의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발사에 대한 규탄 없이 최근 사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 북한의 발사에 대한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끝났으며 미국 등 서방국들이 회의 뒤 발표해온 대북 규탄 성명 등도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올해보다 70%가량 늘어난 2024년도 국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러시아 전체 예산의 약 30%에 달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수행에 갈수록 많은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면서 국방 예산과 보안 관련 예산까지 합치면 이는 전체의 40%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백악관과 군 기지 등 미국 본토 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촬영한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군에 다시 무장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3도, 최근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국 본토 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위성 촬영 상황을 관영 매체로 보도하면서 대내외 선전전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운용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 미 해군 핵 항공모함 4척과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첫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위성사진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식 임무 수행 착수를 앞두고 있는 만리경 1호에 대한 운용 준비 사업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만리경 1호에 대한 세밀 조종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밀 조종 공정은 위성의 궤도 안착, 카메라 등 관측 도구가 지상 관제소와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성 자세 정렬, 촬영 상태와 사진 전송 점검 등 위성 전력화를 위한 미세 조정 절차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세밀 조종 공정 기간 중인데도 연일 중계방송하듯 촬영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선전전 차원이라며 촬영이 사실이더라도 제대로 된 품질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을 통과했다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나오는 사진의 품질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위성이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갖다가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공개한다는 거죠.
북한 매체들이 밝힌 위성의 사진 촬영 시간과 위치는 미한 당국이 추정하는 위성의 궤적 선상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만리경 1호가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세밀 조정 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이 기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29일부터 만리경 1호가 정식 임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군당국은 통상 위성 전력화 과정에 수개월이 걸린다며 정찰위성 운용 경험이 없는 북한이 열흘도 안 돼 이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러시아가 자국 내 관제망을 북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한다면 세밀 조종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북한으로선 정찰위성 1호기를 최대한 빠르게 전력화한 뒤 추가로 정찰위성들을 발사해 정찰 주기를 단축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 본토의 심장부와 군 기지 촬영 그리고 항모 포착까지 언급한 데 대해 핵미사일이 정찰위성이라는 눈을 갖게 됨으로써 미국을 위협하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임을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핵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이제 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의미는 자신들의 완벽한 핵 보유고 오늘 또 나온 거면 실질적으로 괌은 물론 이제 미국 본토까지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어달라는 얘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위성이 정식 임무에 들어가면 정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촬영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선전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위성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발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정상 궤도에 진입해 있다. 이것은 뭐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은 또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들을 연일 이어가며 경제난 심화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갖게 된 불만을 희석시키는 선전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당 전원회의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 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8차 당대회 때 공언한 대로 정찰위성 역량을 빨리 갖는 것이 김정은의 소원이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업적을 과시하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참아라 또 충성을 해라 이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민 박사는 임박한 한국의 첫 독자개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북한은 만리경 1호 정식 임무 돌입을 대내외 크게 선전함으로써 위신을 세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당초 오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계획했던 첫 정찰위성 발사 일정이 현지 기상관계로 연기돼 다음 달 2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문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미국에 돌린 가운데 미국과 북한 대사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은 염치 없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을 통해 핵무기 운반 체계를 진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 is unabashedly trying to advance its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by testing ballistic missiles.
그러면서 이러한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북한의 모든 이웃 국가들과 모든 유엔 회원국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배척할 것과 협상에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Many times this council has urged the DPRK to halt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또한 우리는 의미 있는 외교의 문을 여러 번 열었다면서 그러나 매번 북한은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무시하고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발사는 물론 그 외 다른 유사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두 개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And yet there are two permanent members that have been unwilling to condemn this dangerous escalatory launch.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대신 지난 7월 북한의 열병식에 참석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김정은과 함께 축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지난주 발사한 것과 같은 더 많은 인공위성을 북한이 만드는 데 대한 도움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품 약 1,000개 분량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최근 불거진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단합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을 비롯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의 핵심 책무인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se are clear threats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which is the core responsibility of this council.
이어 이번 발사는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관여가 증가한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과 로켓 발사를 도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이고 북한 지도자는 우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한국대사는 북한은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안보리의 결정을 거의 조롱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r. President,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북한은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감행한 지난해 11월 18일을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며 유엔 안보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법 활동을 달력에 적어놓고 기념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러시아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무기 금수 조치가 포함된 대북 제재 10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결의를 준수하고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황 대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 대사는 미국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홀로 만든 상황에 의한 희생자로 자신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오늘 주제의 범위를 약간 넓혀 영내 전체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우리는 이미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 국경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곳에서 벌인 무력 실기동 훈련에 대한 주의를 이사회에 환기시킨 적이 있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주도하에 실시된 프리덤 실드와 쌍용 훈련은 엄청난 규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영내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경상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도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우려한다면서도 이 기회를 틈타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연합 간 대결을 촉발하며 동맹국을 군사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美国一方面声称对半岛的紧张局势感到担忧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해 북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 문제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전체 인민의 분노를 담아 이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엄중한 내정 간섭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I strongly denounce and categorically reject and the reflection of the indignatio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이어 북한이 단행한 정찰 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고 이는 철저히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미국도 이를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설전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알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훈련 날짜와 내용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이미 그 해에만 6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고 핵실험장을 재건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를 정면으로 응시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은 단순히 외교 관계가 없는 비우호적인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70년 동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교전국 사이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The DPRK and United States relation is not merely relation. Between unfriendly country without the
이어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우리를 핵무기로 대하고 있고 또 다른 교전 당사국인 북한이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개발 중인 것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개발, 시험, 제조,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다며 미국이 북한을 향해 발사한 무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thing. No weapons have ever been fired by the United States toward the DBRK.
이어 우리는 미국의 잠재적인 공격이라는 편집증에 근거한 당신의 행동에 맞서 동맹과 협력하며 그들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지 북한 주민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는 아닐 것이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혹은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의장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 일부 나라가 발표하는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낭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 정찰 위성 발사 다음 날인 22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군에 대한 재무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접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미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JSA 북한 측 경비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겁니다. 한국 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인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기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한두 곳 정도였는데 최근엔 10곳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서해 NLL 인근 해안포 입구에 설치된 문을 닫도록 규정했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인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 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행위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즉, 강, 끝, 원칙에 따라 즉각, 강력히 그리고 끝까지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군의 최근 군사 동향을 보고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라며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주 북대사를 지낸 모건 전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양국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과 합의는 타이완 해협 문제에서 두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것은 좋은 예라고도 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 활동한 모건 전 대사는 한영 두 나라의 해양 공동 순찰이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모건 대사님,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총리가 다우닝과 합의를 체결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모건 대사님은 무역과 통상 분야 경험이 많으신데요. 이번 다우닝과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적 측면은 무엇인가요?
Well, the Downing Street Accord is a political agreement, and I think it's right to start by looking at the strategic level.
다우닝과 합의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국제규범, 국제거버넌스,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공약을 놀랍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안보 보호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한영 양자 차원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갱신하고 강화하겠다는 결정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 에너지와 같은 문제를 새롭게 다루게 되죠. 또 다우닝과 합의 이외에도 양국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영국에 대해 210억 파운드, 약 262억 달러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물론 투자의 성격과 기간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모건 대사님, 다우닝과 합의는 청정에너지, 탄소 중립 목표, 기후변화 등 미래의 지향적인 협력 분야도 담고 있는데요. 이 분야들에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Alongside some of the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utting edge specialisms like AI that are dealt with.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와 더불어 기자가 언급한 분야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영국과 한국에는 해상풍력발전, 청정수소 등의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과학자, 기업들이 있기에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5년까지 디젤과 가솔린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팔 법적 요건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막대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분야에서는 환경은 물론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도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한국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Well, as you say, China is very important and there are many aspects of China's importance and China is indeed
중국은 한영 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며 양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단호하고 강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준 조치를 중국이 취한 것을 봤습니다. 중국이 호주, 리투아니아와 맺은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죠. 제가 앞서 국제규범, 국제거버넌스, 세계무역기구를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체 시장을 찾든 경제적 압력에 함께 대응하든 국가들이 가능한 한 서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언급해 중국이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한국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과 영국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I read the article in the Telegraph based on the interview with President Yoon with great interest, and I noted that President Yoon referred to China.
저는 윤 대통령의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뷰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맥락에서 중국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익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 가치를 증진하는 데 있어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확실히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우닝과 합의에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이 반영됐습니다. 영국은 타이완 해협에 대한 언급에 매우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안보, 안정이 깨질 경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다우닝과 합의는 이 문제에서 영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은 예며 유엔 등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 활동하셨는데요. 한국이 영국과 해양 공동순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제재 회피에 대한 해양 순찰과 어떻게 다른가요?
You're quite right that a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active in deploying assets, ships and aircraft to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선박과 항공기 등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왔습니다. 영국도 그런 국가 중 하나죠. 영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과 함께 유엔 집행 조정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의 의의는 영국과 한국이 이 문제 양자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 조율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조율은 단순히 현장에서 무엇을 포착하는지를 넘어서 선박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효과의 측면에서 북한의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모두 근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정기적, 조직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북한의 의욕을 꺾고 불법 활동을 저지하며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야 할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합의한 국제법을 모든 회원국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영국은 한국,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Yes, I think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is different in terms of the extent to which you would really classify it as good. But yes, the UK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할 때 영국이 두 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국은 북한과 한국 모두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죠.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통제하면서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북 대사가 지금 평양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외교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은 런던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죠. 저는 평양에서 대사라는 제 직책에 따라 외교적으로 발언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대형 도발이 이어진 2016년과 2017년 당시 영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의 우려를 제가 대변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북한 당국자들과의 확대 회의와 1대1 회의에서 제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제가 그런 말을 할 것을 예상했죠. 북한은 저와 같은 외교관이 북한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발언한 것보다요.
북한이 대사님의 인권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례가 있을까요?
The British Foreign Office, the FCDO, publishes an annual human rights report, and that
영국 외무부는 매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주제별 영역뿐 아니라 개별 국가를 우려 국가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보고서가 발간됐을 때 제가 영국 외무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영상 인터뷰를 했고 영국 외무부는 그것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BOA에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당국자들이 이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저를 불러 대사로서의 직책과 모순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의 우려를 런던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시를 영국으로부터 받지 북한으로부터 받지는 않죠.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 식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인데요. 이번 초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I think a state visit is always important. I hope it's memorable, significant. And
국빈 방문은 항상 중요합니다. 양측 모두 국빈 방문을 계획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청 결정은 가볍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 방문이란 점에서 더 중요하죠. 물론 주최자가 그의 어머니가 아닌 찰스 국왕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찰스 국왕은 연설에서 양국 합의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발언했지만 자신이 1948년에 태어났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은 한 사람의 일생, 즉 그의 일생 동안 목격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건국된 지 3개월 뒤에 태어났죠. 찰스 국왕은 그 부분을 인상 깊게 얘기했고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특히 영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영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건 대사님,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의 블랙핑크가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았죠. 영국에서 한국 소프트 파워의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I think it's enormous now. And I think particularly among people younger than myself. And not just in the UK, I mean across Europe.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의 가치와 연계할 수 있을까요? 기자가 언급한 두 가지 예가 모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블랙핑크가 찰스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은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홍보대사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좋은 목적을 위해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스포츠계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는데 안타깝게도 스포츠 관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팀의 주장으로서 지도력도 보여줬죠. 소프트 파워가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을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부터 다우닝과 합의의 의의와 영국이 남북한과 맺고 있는 외교 관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긴장을 고조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호주 핵 잠수함을 한국에서 정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27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대담에서 세계가 지정학, 안전 및 안보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remain in such pivotal times.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are facing monumental shifts.
그러면서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하며 광범위한 군사력 증강 태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전쟁과 위험한 핵 수사, 그리고 긴장을 고조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테러리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력은 파트너십의 근간이자 집단적인 강점을 보여주는 예라면서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의 핵 잠수함을 한국에서 정비하는 방안과 관련된 질문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ou know, actually,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we haven't really focused on a lot. I mean, I think obviously the natural.
젠킨스 차관은 현재로서는 호주와 협력해 핵 잠수함 관련 기술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영국도 유지 보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러시아가 핵 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호주 핵 잠수함이 정비를 위해 미국 코네티컷까지 가는 대신 한국 항구에서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또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 협정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취지에 어긋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은 NPT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We are not giving them nuclear weapons. We're giving them nuclear power submarines. Nuclear power submarines are allowed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So that's
젠킨스 차관은 호주는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며 앞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호주에 핵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한국 하이스트와 홍콩 과학이대, 싱가포르 국립대 등 국제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홍콩 과학이대의 박상윤 교수는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기계와 인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구에서 대북 제재로 대도시와 농촌 간 경제발전 격차가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이후 경제특구보다 관광특구가 더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AI 학습을 위해 탈북민들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박상윤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주간위성 영상들을 가지고 북한처럼 통계가 부족한 나라들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AI 기법을 개발하셨는데요. 먼저 이번 연구의 목적이 궁금합니다.
북한 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이제 빈곤이나 어떤 그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라는 이미지는 있는데 막상 북한에 대한 경제 지표는 하나도 없어갖고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 지표 아마 나온 게 1950년대인가요? 60년대 되게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북한의 경제를 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제 경제학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 사이언스에 출판된 논문 중에 인공위성이랑 AI를 이제 결합해서 이제 모델을 써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빈곤을 예측하는 이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카이스트랑 IBS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혹시 기술적으로 같이 좀 이제 콜라보레이트 할 만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없는 나라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동남아만 봐도 벌써 뭐 지금 미얀마,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사실 통계도 잘 없고 뭐 인구 센서스 어쩌다 한번 하는데 사실 그 경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서 이런 저개발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한번 여러 이제 분야를 융합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성 영상을 토대로 AI 모델을 개발하신 건데 어떤 자료가 이용됐나요?
스테이션에서는 센티넬2 영상을 쓰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그 보통 한 픽셀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사진 속에 하나의 점이 있잖아요.
예.
사각형점. 그 픽셀이 이제 단위가 10m by 10m인데 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도로나 건물이나 밭, 나무 이런 게 좀 식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희 다 이제 publicly available 한 자료로 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북한 및 다른 저개발 국가 영상을 다운받아갖고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럼 AI 모델이 어떻게 작동되는 건가요? 이 관련 영상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존의 AI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이제 라벨을 매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뭐 10이다 점수가, 이거는 9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서 그 AI를 이제 학습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난 이후에 라벨을 주지 않아도 혼자서 그럼 영상을 보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나 저개발 국가는 그 라벨링이라는 게 없어서 그 라벨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대신에 사람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 이 영상에 나타내는 지역이 다른 영상에 나타나는 지역보다 더 개발된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단순한 표현을 충분히 이제 학습시켰을 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AI가 알아서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보다 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발전된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한 점수를 이제 매기는 걸 AI가 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통계 자료가 없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로 더욱 그렇거든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 경제에 어떤 변화가 감지됐습니까?
나뉘어서 일단은 코로나 이전으로 해서 약간 무역 제재의 영향을 보는 거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고 이건 저희는 그 주간 위성 영상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타임. 데이타임 사이트라인 네.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평양이나 뭐 원산 이런 대도시랑 농촌 경제에 이제 좀 경제 발전 격차가 심해졌다.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더 올라갔는데 농촌 도시 이외의 지역은 점수가 좀 천천히 올라가거나 떨어졌다. 라는 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전후를 비교했을 때 2016년이랑 2019년.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북한의 경제 발전 시스템은 어떤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이렇게 발전 뭐 알아서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중앙에서 이 지역 저 지역을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 경제 개발 플랜이 있잖아요.
예.
아 그럼 북한에서 지정한 어떤 개발 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해서 그 거기에 약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봤더니 재밌는 게 무역 제재 이후로는 어떤 수출이나 어떤 공업 그런 가공품, 그런 게 집중되는 구역에서는 사실 별 발전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어떤 대외 무역에 의존하지 않는 그 관광 개발 구역이나 보통 북한에서 관광 개발 구역 되게 많이 선전하잖아요. 뭐 그런 지역은 보니까 코로나 전후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위성 영상이 지표면을 찍었을 때 나온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산 같은 거는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 밑에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라늄 광산이 있는 어디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우라늄 광산이 포함된 지역의 영상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그럼 영상을 이제 좀 클로즈업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지역에 시설들이 막 지어지는 걸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정확히 그 건물이 뭐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진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제재 전후로, 이게 혹시나 뭐 우라늄 광산과 관련된 어떤 발전이나 어떤 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정확한 확인은 뭐
이번에 AI가 분석한 다른 통계 부족 국가들의 경제 수준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북한만의 특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저희가 볼 수 있냐면 북한 영상을 갖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런 동남아 국가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너럴라이저빌리티잖아요. 한 나라에서 잘 됐을 때 다른 나라도 잘 될 거냐?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냥 학술적인 측면에서 궁금해서 해봤는데 생각만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당연한 게 저희는 이제 주간 영상이다 보니까 건물의 생김새, 도시의 생김새를 보고 AI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동남아 보는 게 캄보디아, 라오스, 뭐 미얀마 이런 데인데 이 지역의 어떤 도시의 발전 형태나 주거 형태가 북한과는 사뭇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 학습했을 때 좀 제너럴라이즈를 하지 않다라는 건 저희가 하나의 이 연구 결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대신에 그러면 그냥 각각의 나라에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학습시켰을 때는 잘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잘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나왔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지역 전문가 혹은 그 지역을 지역에서 살았거나 그 지역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북한의 경우는 탈북민 도움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네, 그럼요. 네, 저희 전문가 10명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 그중에 몇 분은 이제 탈북자분들 계셔.
이번 AI 강점은 무엇인지 또 연구하시면서 느낀 한계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강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저희가 생각하는 강점은 결국엔 저비용, 고효율인 것 같고요. 뭐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통계 데이터가 필요 없고요. 사실 통계 데이터 만드는데 거의 뭐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자원을 이제 투입해서 만드는 데이터인데, 그게 없이도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혁신적인 정보 수집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람이 위성 영상 분류 작업을 하는 데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거든요. 제가 전문가 10분을 섭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대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투자한 거예요. 그걸 갖고 저희가 기계를 학습시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모델의 강점인 것 같고요.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위성 영상의 퀄리티가 좀 중요했어요. 해상도가 중요했던 게 어떤 거냐면 또 저희가 이제 주간 위성을 쓰기 때문에 겨울이나 이런 눈으로 덮여버리면 저희가 못 썼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도 저희가 쓸 수가 없고 상당히 맑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하는 다음 프로젝트는 좀더 고해상도를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다음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하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좀더 지하에서의 이제 경제 활동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고.
이번 연구가 어떤 역할을 하길 희망하시나요?
사실 저희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막 북한만 보자라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북한처럼 우리가 데이터 없는 다른 나라들에 뭐가 도움이 될게 없나. 그러니까 사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온 얘기가 뭔가 데이터베이스, 에비던스 베이스 그런 식으로 이제 폴리시를 이제 하는 게 사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그 디시전 메이킹 할때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결정 혹은 그런 국가들의 어떤 데이터 부재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모델이, 저희 연구가 그런 쪽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아무래도 요즘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빈곤 퇴치나 좀더 고른 자원 분배, 고른 발전, 그런 데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콩과 과기대의 박상년 교수로부터 인공지능 AI로 북한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과 관련한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 포기와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1차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총회에 참석한 각국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회원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것과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지난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사거리의 발사를 포함한 어떠한 추가적 도발 행동도 하지 말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PPF 회원국 의원들은 또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의 합리적인 인도주의적 우려를 고려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PPF 회원국 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는 아태 지역의 2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회 간 협력체로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등 역내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창설됐습니다.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은 아직까지 회원국이나 참관국 자격으로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총회는 아태 지역 28개 회원국 가운데 19개 나라에서 267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평화와 번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회복력 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논의하고 결의안 채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참석해 한국과 일본이 초안을 제출한 한반도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심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9월 11일 최악의 지중해 폭풍 다니엘이 북아프리카를 강타해 약 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 절반이 리비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은 데르나시 근처의 두 댐을 붕괴시켜 4,300명의 리비아인들이 사망하고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재앙적인 홍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탓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월, 그 훨씬 전에 댐 두 개를 정비하지 않으면 홍수가 발생해 데르나 상류 지역의 9만 명의 주민들이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의 분열적인 정치로 인해 댐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댐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200만 달러도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댐을 수리하는 문제는 무시됐습니다. 이번 폭풍의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들과 지역사회들이 앞다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단결이 정치권으로 뻗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파 간의 분열과 내분은 사회 기반 시설 정비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리비아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행동에 주목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통일되고 조정된 리비아 국정 운영에 대한 리비아에서의 유엔 지원 사절단의 요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말했습니다.
A mechanism that will help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dress reconstruction in a transparent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협력국들의 추가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국민들이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 재건과 계획에 관한 동서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지금은 분열적인 정치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The devastating floods, recent violence in Tripoli, and turmoil along Libya's southern border also underscore the urgency.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파괴적인 홍수, 그리고 최근 트리폴리에서의 폭력적인 사태, 그리고 리비아 남부 국경의 혼란, 또 리비아 통합 통치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이후의 재건 노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의 길과 리비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 정치가들이 이견을 제쳐두고 협력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021년 12월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당들의 약속이 깨진 지 2주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아 국민들은 자신이 선택한 통합정부를 선출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